안녕하세요. 시사매 거진 제주의 박혜진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젠더폭력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4명이 젠더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가해자는 학생이 82.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이외에도 동료 교사, 관리자, 교직원, 학생 보호자, 지역 주민에 의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자, 잠시 후 이 조사를 실시한 전교조 제주지부 한민호 정책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요. 또 제주 CBS가 지난 6월부터 단독 보도한 어선 폐유난류 문제를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제주도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내 젠더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젠더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교내 젠더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한 전교조 제주지부 한민호 정책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한민호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 한민호입니다.
네, 자 이번에 교사들 대상으로 실시한 교내 젠더폭력 실태 어떤 취지로 또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우선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남성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젠더폭력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 발언 중에 불편하거나 부족한 지점이 느껴진다면 기꺼이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젠더폭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먼저 좀 짚고 싶습니다. 젠더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해온 역할과 권력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오래된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바로 젠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젠더폭력이라고 하면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고 강화되는 폭력의 양상을 젠더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젠더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특히 이제 학교라는 곳에서의 어떤 젠더폭력의 경우에는 성평등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마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저희 이제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학교 내 젠더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왜 문제를 겪고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지 그 맥락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현실을 드러내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할 지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 학교 안에서도 젠더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그 실태 조사를 알아보고자 또 실시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제주 학교 내 젠더폭력의 현황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조사에 응답해 주신 선생님들은 모두 127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51명, 즉 40% 정도가 지난 3년 동안 젠더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피해 경험을 복기하고 꺼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처와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주셨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27명 외에 응답하지 못한 분들까지 생각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피해 빈도입니다. 월 1회 이상 경험했다는 교사가 11.8%, 학기당 1회 이상 41.2%, 연간 1회 이상은 무려 64.7%에 달했습니다. 네, 심지어 거의 매일 젠더폭력의 피해를 겪는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는 젠더폭력이 일부 교사에게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육 현장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심각하군요.
네. 한편 피해 선생님들이 호소한 어려움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젠더 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수업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웠다라는 답이 52%, 심리적 고립감이 50%, 예, 불안과 두려움이 48%, 동료나 학생과의 관계 악화가 46%였습니다. 사실 한 번의 피해 경험만으로도 교사의 존엄과 안전이 깊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때 그것은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수업이 흔들리고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 전체가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젠더 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불안과 상처를 남기게 되고 교육의 근본적인 토대 자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번 조사가 그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하는 거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0%가 이제 최근 3년간 젠더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보고가 된 것이 외모 평가와 음담 패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은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주변에는 이제 사소한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 교사들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걷잡을 수 없고 기술적인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을 더 오래, 더 깊게 남기는데요. 이는 학교라는 공간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뼈아픈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교사들을 특성을 보면 아까 피해 교사가 51명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절반 이상, 51%가 30대 교사였고 학교 급별로 봤을 때에는 중학교 교사가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학교 급별로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는 고등학교 교사의 피해 비율이 6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이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걸
네.
이제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조사 중에 가해자를 봤을 때 주된 비율이 학생이 82.4%로 압도적이었지만 동료 교사나 관리자, 학부모, 심지어 지역 주민으로부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젠더 폭력이 학교 교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울타리의 안팎을 모두 관통하면서 교사의 일상 전체를 이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동료, 학부모, 지역과 끊임없이 관계 맺어야 되는데 그 모든 층에서 젠더 폭력이 교사의 존엄을 이제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제 좀 드러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해자의 주된 비율이 82.4%가 학생, 그리고 동료 교사, 관리자, 학부모, 지역 주민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중에 지금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학생으로부터 젠더 폭력을 겪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현장의 어려움을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르침이나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 속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서 깊은 좌절과 절망, 심리적 상처를 호소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성희롱적 언행이나 SNS를 통한 괴롭힘을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허용되는 분위기를 타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재생산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피해 선생님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오는데요. 예, 한 선생님께서 이제 응답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남학생들이 남교사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교사로서 회의감과 한계를 많이 느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제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 교사들이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점도 문제였습니다. 관리자나 동료 교사로부터 남학생들 원래 다 그래. 네가 젊은 여교사라서 그런 거야. 이래서 생활 지도를 할때 남교사가 필요해. 이런 말들을 이제 들었던 사례가 많은데요.
네.
이런 주변의 발언은 피해 교사를 더 고립되게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제 피해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교실이 오히려 나를 상처 입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큰 좌절과 상실감을 이제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학교는 본래 뭐 배움과 성장이라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피해 선생님들에게는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어떤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의 과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또 지금 학생 말고도 동료 교사, 이 관리자에게서도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학교 조직 문화의 어떤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응답 내용 중에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성희롱적 발언, 초임 교사에게 가해졌던 성추행, 또 일상 속에서 은연 중에 드러나는 차별적 언행까지 피해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참 다양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팠던 대목은 한 피해 선생님께서 거의 매일 동료 교사로부터 젠더 폭력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반복되는 피해를 겪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참 마음 아팠습니다. 거의 매일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들고 변화를 모색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학교 조직의 문화의 한계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선생님들은 이 조직에 대한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관리자들의 어떤 소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했을 때 별일 아니라고 이제 덧풀이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경험이 좀 많았는데요. 이런 반응들은 피해 교사들을 더 상처 입히게 하고 혼자 버텨야 한다는 어떤 고립감을 더했습니다. 이게 바로 젠더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조직문화, 권력구조 속에서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피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피해 교사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자,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이게 뭐 신고 체계라든지 어떤 대응 방식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가 참 마음 아팠는데요. 응답한 선생님들 중에서 62.7%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71.9% 이상이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신고 체계와 대응 절차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공식 절차를 밟았어요. 근데 그 공식 절차의 결과를 봤을 때 72.8%의 선생님들이 불만족스러웠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만족스럽다라고 이제 답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건 왜 이러냐라고 봤을 때 절차가 지연되거나 대응이 미흡했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제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피해 선생님들께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침묵은 개인이 선택했던 포기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들을 침묵하게 만든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행 학교 내에 이런 젠더 폭력을 위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운영 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역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응답 내용 중에도 있었는데요. 한 선생님께서는 보건 선생님이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시느라 업무에 짓눌리고 동료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심적으로 크게 힘들어하셨다라고 이제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교감 선생님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미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보건 선생님께서 간사로 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이제 보건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상해봤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아는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면서 하는 것 이걸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처럼 학교 단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자를 지켜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고, 상담,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학교와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교조 측에서는 이제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신 상황이잖아요. 가장 시급하게 네. 개선해야 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주도 교육청에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다섯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주 지역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관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및 2차 피해 예방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 대상의 연령 발달 단계에 맞는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보건교사 등 일부 인력에게만 의존하는 구조와 부감 주도의 성고충 심의위원회 한계를 개선하고 상급 성고충 심의위원회와 직접 연계되는 독립적 신고,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24시간 즉시 대응 가능한 안심 신고 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최우선의 사안 처리 매뉴얼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 가해자가 이제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 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 강화도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방교육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의무교육으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경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감수성을 길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대상 교육은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고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일상 속 농담이나 SNS에서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체감하게 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함께 토론하고 사례를 나누는 시간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참여형, 체험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성평등과 존중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이런 주입식 교육을 뛰어넘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공감하는 경험 속에서 어떤 감수성을 자라나게 할 때 학교 전체의 문화도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주도 교육청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이제 교육청 직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어요. 이 조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책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교육청 직속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9월부터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의 어떤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단순히 조직 구조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인력 배치가 이제 되어야 될 것이고 상담과 조사 피해자 보호가 이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피해자 중심의 관점입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제도가 비로소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자리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벌써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피해 선생님들께서 처음 그 젠더 폭력 피해를 받을 때의 상처보다 주변으로부터의 2차 가해가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줬다라고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일로 호들갑 떨지 마라. 조용히 넘어가라. 너에게 뭔가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차가운 말들. 심지어 입증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문제가 된 듯한 고립감을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 선생님들의 아픔은 결코 작지 않고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 선생님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이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힘든 것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교가 진정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곁에 함께 서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관심과 지지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움직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학교 내에서 젠더 폭력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제 충격적인 조사 결과였는데 그만큼 지금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조사였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 제주지부 한민우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제주 CBS는 지난 6월부터 어선 폐유난류 문제를 집중 보도해왔습니다. 자, 한림항 현장 취재를 시작으로 도내 시설 전반의 문제를 짚었고 자, 최근에는 어민들까지 나서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을 다뤘는데요. 자, 이 사안을 취재한 이창준 기자와 두 차례 걸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창준 기자.
네.
자,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자, 두 차례 걸쳐서 이 폐유 보관 시설 현장 취재 내용을 전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폐유 보관 시설 현장 취재 내용과 관계 당국의 무책임 그리고 매년 행방불명되는 폐유난류의 실태를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일한 통제 장치인 유난류 실명제의 허점과 국회의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어민들의 개선 요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6월 20일 첫 보도는 이 한림항 폐유 보관 시설 문제였잖아요. 자, 이 상황 설명에 앞서서 이 폐유 보관 시설이 어떤 곳인지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폐유 보관 시설은 어선에서 나온 폐유난류와 빈캔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도내 약 80개 항포구에 설치돼 있고요.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바닷가에 인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관리 구조는 행정시가 수협에 위탁하고 수협은 다시 해양환경공단에 수거를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운영 구조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한림항은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구입니다. 어선이 많다 보니 폐유난류도 많이 발생하는데 현장을 살펴본 결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시설 두 동 안에는 기름통 수십 개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새어나온 기름이 바닥에 흥건히 고여서 발목까지 잠길 정도였습니다. 시설 밖에도 기름통이 쌓여 있었고 바다로 흘러간 흔적까지 확인돼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해양 오염도 문제지만 이 화재 위험도 크겠어요. 자, 실제로 2022년이었죠. 이 한림항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어선 세척이 불에 타고 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해경은 어선에서 유출된 기름이면 단속 대상이지만 보관시설은 제주시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제주시 측은 항만 내 오염과 사고 예방은 해경이 전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협은 인력이 부족하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결국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유입니다. 보도 직후 제주도는 당일에 도내 전 시설 전수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은 오히려 더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에서 가장 큰 한림항조차 이렇다면 다른 항구도 크게 다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초 제주시 애월항과 2호 현사포구 등 약 10여 곳을 살펴봤는데요. 상황은 한림항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애월항은 기름통이 난잡하게 쌓여서 악취가 심했고 바닥은 기름과 모래가 엉겨 붙어서 신발이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폐유가 바다로 흘러간 흔적도 확인됐고요. 그런데 이 상태조차 평소보다는 정리된 편이다. 이게 어촌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정리된 상태가 이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행정은 이 시설 관리나 수거 실태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놀라웠는데요. 후속 취재 결과 제주에서 폐유난류의 4분의 3 이상이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또다시 관리 공백이 드러난 건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수협중앙회로부터 입수한 어업용 폐윤활유 수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어선 윤활유 판매량은 연 평균 71만 리터 규모입니다. 이는 2만 리터 유조차 36대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평균 수거량은 고작 2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이 회수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4분의 3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바다에 떠다니는 윤활유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전문위원은 조사에 나가면 어선 폐유통이 자주 발견된다.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데요.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명백한 불법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단속 건수는 30건에 불과합니다. 해경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지만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 행정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네, 수협은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했고 제주도는 수거율이 25% 미만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 듣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우리는 의뢰가 오면 수거만 한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사실상 어느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자, 결국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후의 얘기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매거진 제주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혜진이었습니다.
CBS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필리핀의 한 열대우림에서 흰개미들이 만드는 소리입니다. 흰개미는 바퀴벌레와 더 가깝지만 개미와 비슷하게 여왕, 왕, 병정, 일꾼까지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낙엽 사이의 틈을 따라 이동하다가 도마뱀 같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머리나 몸으로 나뭇잎을 두드립니다. 이 진동을 들은 동료들은 재빨리 피신하고 병정들은 출입구를 막아 방어 태세를 갖추죠. 흰개미의 경보음, 집단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